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형제를 사랑한 것은 다 일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단 말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단 말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당연히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리 형제를 사랑해봐야 절대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형제라고 할 때는 믿음의 형제를 말한 게 아니고 부모를 한 부모를 둔 육신의 형제를 말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일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에 상처 주는 건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남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말로는 다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많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인데 뭘 주면 영생을 가진 것을 빼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 그래서 남에게 시험 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리.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지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그 조금 전에 넘겨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문을 꼭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도 안 열어줬는데 나타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 보고 아 우리 주님 봤다 했더니 도마가 아 나는 우리 난 믿지 못한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느냐? 내 눈으로 똑똑이 그 창자리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냥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딱 가서 다른 사람을 지켜내고 도마에 가서 너는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이렇게 보고 믿음 자가 되시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고 아 주님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는 날 봉고로 믿느냐? 보장품 내가 복게. 이런 말씀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그 말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숨어서, 꽁꽁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훅 하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이 뉘제든지 사지면 삶을 받을 것이요. 그냥 두면 있으리, 그냥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똑똑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요, 눈으로. 의심하는 도마도 만져까지 보고. 그런 후에 일어나는 일이 21장 1절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너희들은 성령,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지 내가 너를 보내느라고 성령 받으라고 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뭘 했는가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이 말을 물어봤는지 그걸 21장 1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본래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자기 업이었었는데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에 십자 먹고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 보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고 그런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만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쭉 따라서도 전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번에 제가 알라스카 갔더니 거기는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뭐 나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쌤은 잡으려고 하는 둥 뭐 어쩌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고기를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취미로 가끔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 본래가 물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낳는 어부. 왜 사람을 낳습니까?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먹는 거지만 사람은 낚아서,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죽을 것이니까 낚아가지고 생명으로 옮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 세 번이나 해놓고 세 번 다 부인해버린 사람이야. 그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라고 했고,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안 들었어 보니까. 지금 들었으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말 안 들었잖아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오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다는 게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같은 21장 15절에 가서 저해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사랑한대요. 네? 가로대 주여 그러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냐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영이 양식을 줘서 살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못 깨달으니까 또 한 번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했냐. 근데 이 사랑하냐는 물어보는 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우리 한국말은 다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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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봤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는 바로 아가페를 집어넣어서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네, 내 양을, 예수님이 맡긴 양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볼 때는 달라졌어요. 거기에서는 우정의 사랑을 말했어요. 친구로 사랑, 친구의 사랑을 하느냐. 인격적인 서로 교제 사랑하냐 물어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없었다고 하자 첫 번째 물어본 거. 그러면 두 번째 정도는 네가 했니?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같이 가져야 되지. 그렇지만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따라갔다가 기적받자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깨우쳐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 그때는 또 뭐라면 가로대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주여 그러하에다 그렇고 말고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은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 치라는 것은 점점 늘리란 뜻이에요. 늘리란 뜻이죠. 그 말은 전도하란 뜻이죠. 그 말은 선교란 뜻이죠. 근데 지금 전도도 선교도 안 하고 집에만 꽁꽁 숨어 있고 기껏 가봐야 생선에 잡으러 가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때는 좀 근심이 됐겠죠. 여기 보니까 사랑하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신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는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감히 이제 세 번씩이나 질문하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랬던 것 뿐이지 깊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다르다고 해서 말과 속이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목숨까지 내려올 만큼 그 믿음을 지킬 만한 강력한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랬어요. 예. 그러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많으시면 좀 다른 게 그건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 들으면 아시지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다른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지 않았잖아요. 왜?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야 약속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지금 젊었어. 그리고 성령을 못 받았어. 그냥 네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다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녀.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 성령 받았을 때를 말하죠. 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는 이제 관과에서 붙잡아가지고 손 벌려 그럼 벌려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포도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다 쳐넣는 거지. 그렇게 됐죠 나중에. 그리고 거기서 그 네로 황제 때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결당하지. 그렇죠. 그걸 말해준 거죠. 띠띠고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럼 띠띠고도 어떻게 데려가서 뭐 한다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왜 죽는 데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야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이외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목숨까지 내놓을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영광이 되는 것이지 거역할 땐 영광이 되지 않죠. 그래 한참 그때 네로가 막 기승해가지고 미치광같이 돼가지고 지가 로마를 다 불질러놓고 알죠? 로마 네로 황제가 굉장히 시적인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자기 아내까지 죽인 네로 황제 아닙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옛날을 말하면 뭐와 같을까? 연산군이라고 할까? 아니면 광해군이라고 할까? 그건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그래 이 사람이 시가 안 떠오르니까 로마를 다 불질러버려서 그 불을 지르고 불이 막 붙으니까 그거 시를 짓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집이 불타서 죽는다고 난리 피는데 시를 이걸 네로 황제가 불지르는 소문이 들리니까 네로 황제 궁으로 사람이 확 모여들기 시작했죠. 네로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네로가 겁이 난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간신 같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 이걸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네로 황제한테 증오심을 갖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가지고 그때 이 예수님 사람들을 이런 나무에다가 십자가에다 다 매달라가지고 말이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선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도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로마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저 시골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예, 들린 거예요. 커바디스, 커바디스. 깜짝 놀라고 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근데 커바드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예,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돌아가란 뜻이래요. 너는 왜 도망가냐 이거지요. 나는 십자가를 주고 죽었는데 너는 양들을 두고 도망을 가니지.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졌다. 이렇게 그건 전설입니다. 성경 있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이 목숨이 아까워 가지고 요거 죽으면. 부활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고 부활할 텐데, 그게 믿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때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니까 이제 가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가지고 죽음에까지 들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기 말한 게 바로 하나님께 그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결국은 평생에 살다 죽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영혼을 말한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끊어졌는데 그러면 뭐예요? 영혼은 사랑하는 뜻이죠. 영혼 때문에,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느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됐습니까? 바울은 왜 날마다 예수가 십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어서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십자 못 박아 죽을 때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서는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을 품으시고 같이 죽었어요. 임신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아기도 죽는다고요. 임신한 여자가 자동차 치여 죽으면 그 아이도 죽는다고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literally 실제는 영적의 실제로는 그렇게 됐는데 현실의 물질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내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김여는 김여대로 남아있고 이성범 집사님은 이성대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날 살아가지고 옛사람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은혜가 되죠. 덕이 되지 않죠.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의 행동을 해야 세상에 빛이 되는데 옛사람 행동을 하니까 세상에 빛이 되질 못하는 거니까 주님의 빛을 잃어버리죠. 예수가 증거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길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죠.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꾸 살아나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죽었어. 결국은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영혼 때문에 매일같이 죽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영혼을 보호 못합니다. 내 성격 다 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돌아다니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해봐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봐요. 내 주변인 믿음의 식구가 얼마나 시험을 받는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글게 된다고 했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랬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말을 고상하게 말하고 아주 점잖게 말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텐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꽹가리 소리밖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서 비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전해주고 내가 믿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행했지 영원 사람 마음은 없으니까. 영원을 사랑해. 영원 사람 마음은 우리는 모든 게 영원 사랑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살라주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감정에 놓아주고 불에 타중상 건지기에서 내가 대신 들어가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내 재산 다 팔아 놓아준 게 사랑이고 남 불에 타중는 사람 대신 다 죽어주고 그 사람 살린 게 사랑이지. 그게 왜 사랑이 아니냐 말이야. 그것도 사랑 아니란 말이야. 왜 아니냐. 영혼을 구원했어야지. 영혼을 구원 안 했으니까 사랑이 아니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 못해요. 왜? 믿음은 들으면 되고 들으면 그것도 말씀이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말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 말씀을 했죠. 그래 놓고는 여기 보니까 몸을 불사르해줘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 몸을 불살라주는 게 사랑이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 사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은 인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 왜? 결국에는 구제를 받아서 생활에 넉넉해진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불 속에 타 죽을 사람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불에서 구제는 받아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어서 불 속에 들어갈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을 것은 4절에 나오는 사랑의 행동이 뭐가 사랑이냐?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것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 논하나 주고 고운 말만 하고 대신 불 속에 들어가 죽어주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을 줄 모르면 그건 다 생명의 해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참아요? 그러나 참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건 굉장히 시련이야 이게. 믿지 않으면 그냥 터뜨릴 텐데 믿기 때문에 못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참는다는 거. 사랑은 참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지 몰라. 우리가 하는 행동 봐서는 당장에 불을 내서 다 불태워 죽여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야. 왜? 영혼을 살리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 지구 땅을 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하신 분 아니에요. 또 참고 또 참고. 지금 2000년 넘어 참아오셨어. 말세라는 말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1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에 안 태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야, 하나님이 뭘 불을 태우시냐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여전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지금 빨리 오시지 않고 왜 지구는 여전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하를 천년같이 늘린 것은 즉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또 천년을 하루까지 줄여가지고 금방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2000년 후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참는 걸 배워야 돼. 참.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남하고 다투질 않아요. 그리고 경쟁도 안 하고, 그럼 꼭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게 되면 많은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무례 행치 않으며, 내가 무례 행하면 많은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자기 육을 굳히 않으며, 성례지 않으며, 성례면 많은 사람이 영혼들이 상처를 받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도 또 참는 게 또 나오죠? 예? 참는 게 또 나오죠, 마지막에. 모든 것은 믿으며,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하질 않고 하는 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견딜 줄 알아야 돼. 불에 타 죽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 아버지, 나 주님 안 믿겠어? 안 믿겠어? 하고, 못 참으면 안 믿겠어? 그러고는 불에서 뛰쳐나와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견디는 게 힘들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철도 모르고 영적으로 철 모를 때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그렇게 영웅스럽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이제 그때는 중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을 때입니다. 미국하고 국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들어갔어요.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날 잡을 것이다. 잡으면 날 죽일 것이다. 죽는 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나를 고문을 한다면 성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잡고 무리를 걸어가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내가 실제적이 돼가지고 진짜로 못을 박아서 성판에다 내가 그리고 연습을 한다고 미련하듯 미련이 아직 미련이지 미련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도약을 마시라고 했습니까? 마시게 될 때 믿음이 있으면 해가 되자는 거지 일부러 마시라고 했습니까? 또 성판 위에 못을 걸고 걸어가라고 했습니까? 네가 잡혀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하고 그리고 발을 갖다 이렇게 올려 놀라갔는데 아이고 이거는 아니야 절대 못 올려놔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중국 가서 실제로 잡혔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되지.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시험 시범하는데 역사하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시범입니까? 그냥 믿음이 믿음이지 그때 믿음이지.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그런 순견 이런 걸 생각할 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역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또 주님 갈 날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20년 살아도 살아온 거에 비해서는 짧은 것이고 물론 15년 살아도 그렇고 30년 살아도 그렇고 짧은 거죠. 그 전에 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믿음이 이렇게 견고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주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고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인내하는 게 생겼어요. 참는 거, 견디는 게 생겼어요. 견디는 거. 여러분 못 견디는 일 많죠? 어떤 거 못 견디죠? 견디는 거. 저 견디는 거 배웠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처지가 있어도 누구 앞에 있어도 견디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후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했지만은 내가 약해가지고 자꾸 흔들리지만은 그 점점 적은 데서부터 큰 시험을 견디는 걸 배우면서 견디게 됐어요. 왜 견디냐? 가만 봤더니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게 했어요. 내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견디는 걸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견디지 않으면 그게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 모든 걸 바라보는 거.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자식이든 형제든 그것이 동료든 친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또 바꿔놓을 걸 믿고 참아주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이거는 신앙인들이 믿은 후에 살아가는 데 절대로 영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믿음의 그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 후에 절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예, 모든 걸 바라고 이제 견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가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보세요. 여기 분명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전혀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예언도 없어져버리고 폐해버리고 방언도 폐해버리고 지식도 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린아이 같았잖아요. 그래서 성판을 갖다 못을 듣고 어찌고 저찌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같죠. 하는 게 모든 게 그랬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나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주님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높이 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본다면 참 한심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제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근데 오늘날 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둘 셋 낳고 살아요. 여기서도 새로 옛날 사람 다시 오는 청소년들 여기 다니다가 어른 돼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오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죠. 정말 다른 사람 됐더라고요. 청소년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세든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변했더라고요. 봐라, 내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바라봐야죠. 절망하지 말고 끝장내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울이 바울 되도록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던 걸 믿어줘야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보이는 형제는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귀에 듣기 싫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덕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주님은 사랑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불의를 기뻐하면서도 무조건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혼을 위해서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바라보고 견딜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